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한국 연속극 미스터 선샤인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19세기 말 열강의 침략 속에 놓여있던 조선의 상황과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연속극인데요. 당시 강화도를 공격했던 미국 군함을 타고 미국으로 간 노비 출신의 조선 소년이 미국 해병대 장교가 돼 돌아와 조선 말기의 시대를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두 명이 최근 한국에 오는 미군들을 향해 한국에 간다면 도착 전에 미스터 선샤인을 보라라고 권했습니다. 어디에서 이 연속극을 볼 수 있는지까지 안내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한미군 지휘부가 연속극 미스터 선샤인을 강력 추천하는 건 미군 장병들이 한국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청취자분들도 대한민국 연속극 좋아하시죠? 미군도 보는 연속극,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들도 처벌받을 걱정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좀 보면 안 될까요? 미스터 선샤인에 나온 노래 황치열의 어찌 이즈오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누군가 물었소 무얼 그리 찾는지 황야 아니들 반에 찬내라도 있어 그댄 본 적 있어 세상이 다 밝아질 어떤 이의 웃음을 나는 본 적 있어 그 누군가의 마음도 어느 누구의 눈물도 모두 씻어내줄 아름다운 미소를 알고 있어 어찌 그대를 잊어 어찌 그대를 잊어 매일같이 불어오는 바람마다 당신의 이름이 들려오는데 어찌 잊어 숨을 쉬는 모든 순간 한 단매일 그대 이름 부르리 You're the shining in my whole life 그대의 노랫소리 내가 웃는 소리 끝없이 행복하던 날 달보다 빛나던 순간 그때의 기억을 메고 하루하루 조금씩 걸어가죠 어찌 그대를 잊어 어찌 그대를 잊어 매일같이 불어오는 바람마다 당신의 이름이 들려오는데 어찌 잊어 어찌 잊어 숨을 쉬는
행복하는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를 표방을 하고 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경제 비중에서 국영기업보다는 사기업 종사자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2명 중 1명이 국영기업보다 사기업에 의존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시장이 발달하면서 개인 경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통계가 나와서 첫 소식으로 북한의 경제, 사회상의 변화, 실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북한 관련만큼은 통계가 잘 안 나오는 곳인데 네. 어떻게 조사가 된 건가요?
한국에는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통일부에서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매년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난해 상반기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6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 결과의 일부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13일에 공개를 한 자료인데요. 통일부가 북한 경제, 사회상 변화, 실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는데 이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 및 소득 획득의 원천이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가 돼 있고 지속적으로 국영경제의 비중은 하락을 하고 사경제, 그러니까 개인이 돈벌이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좀 참고를 하실게요. 이 조사 대상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 들어오는 분들 중에 여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성이 한 80%에 가깝고 지역도 또 내륙에서 나오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북중 적경 지역이 많아서 북한 사회 전체의 특성으로 좀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자료다. 좀 이걸 감안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통계는 수치화돼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국영기업과 사기업에 얼마나 종사하는지 구체적인 통계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탈북민 600 두 명한테 받은 이제 주요 응답 결과를 분석을 했는데 이게 5년 단위로 조사를 좀 했나 봐요.
네.
그래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경제 종사자 비중이 34.1%. 근데 이 시기에 국영경제 종사자 비중이 28.5%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 6% 사경제 종사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9년 사경제 종사자 비중이 48%로 확대가 돼서 이 당시 이제 국영경제 종사자 비중이 24%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 이상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한 절반 가까이가 이 사경제, 개인경제로 돈도 벌고 경제활동도 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경제라고 하게 되면 국영기업이 아니고
그렇죠.
외화벌이나 장마당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다 사경제로 본 거죠?
그렇죠. 개인 돈벌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북한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공장에 적을 두고
네.
기업에 일정하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돈을 벌잖아. 이것도 사경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국가에서 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네. 봤을 때는 네. 국영경제 종사자 비중 24%라고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네. 때는 굉장히 높은 비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일단 탈북민의 600명 정도의 조사니까 이게 이제 북한사회 전체를 또 반영하기는 좀 어렵지만 참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네. 우린 다 그냥 내가 알아서 벌어먹고 사는데
다 팔삼하고 있어. 이럴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네. 국가에서도 백은 먹고 살고 있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북한은 사실 공식적으로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경제가 발달돼가지고 내가 내 돈 벌고 있게 되면은
네.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네.
이제는 좀 그 소유에 대한 그 의식도 달라졌다고 봐야 될까요?
달라졌다고 해요. 근데 그 사례를 그 시장에서 그 물건 판매하는 매대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인식 조사를 좀 했는데 2003년에 이제 시장이 공식화되면서 매대도 이제 돈을 받고 자리를 주는데 이 매대가 거래 대상이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거래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2000년 이전에는 48.7%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67.6%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당 매대도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아마 그렇게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대까지도 개인 거다.
그렇죠. 네. 주고,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다. 실제도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네.
말하면 권리금 같은 거.
뭐 그런 거죠. 네.
내가 그만큼 뭐 단골들도 많이 네. 만들어 놨을 수도 있는
비싼
거니까.
비싼 매대는 더 비싸게.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이번에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 수준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좀 네. 어떤가요? 개선이 좀 됐나요?
좀 개선된 걸로 좀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일일 식사 횟수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네. 되게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네. 2013년 이후에 북한 주민 10명 중 8명이 하루 세 끼는 식사를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역시 이제 이것도 조사 결과를 5년 단위로 분석을 했는데요. 하루 세 끼 식사를 한다는 응답이 2000년 이전에는 32.1%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때 이제 미공급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2.2%,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7.1%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87.1%, 그리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90.7%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하루 세 끼 정도는 먹는다.
네, 실제로 식생활 개선이 됐다는 그 증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의 질도 좀 많이 나아진 걸로 파악이 됐는데 입살, 흰살, 그리고 강냉이 비중이 2000년 이전에는 강냉이 비중이 한 68.8%, 거의 강냉이밥 먹었던 거죠. 그리고 2016년부터 2019년에는 24.9%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입살이 많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입살 비중은 2000년 이전에 11%에 불과했다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6.1%로 크게 증가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네.
북한에서는 보통 뭐 8대 3, 뭐 7대 4 뭐 이런 식으로 작곡 비율 이렇게 나누기도 하던데 뭐 이 정도면 입살을 양이 좀 많이
그렇죠. 이 정도만 네. 6대 4 비율로만 밥이 섞여도 네. 먹을 만하거든요.
그래요. 정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먹어봐가지고
강냉이밥 안 드셔보셨죠?
작곡은 네. 먹어봤어요.
식으면 정말 목에 잘 안 넘어갑니다. 딱딱해가지고
강냉이 쌀이 그렇다는 거죠.
네, 다행이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좀 향상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우 듣던 중 정말 반가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이 향상된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2000년 이전에는 그 대량 아사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국가에서 배급을 주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의 주민들이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확대가 됐습니다. 결국 북한은 2003년에 종합시장을 공식 허용도 했고 장세를 걷는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또 시장 통제를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화폐교환 조치 실패 이후에 시장에 대한 통제를 사실상 철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막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결국 국가 배급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식생활이 개선됐다. 국가가 잘한 건 아니겠죠.
그럼요.
네. 일단 북한 주민들이 정말 애타게 노력해서 먹고 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러면서 식생활도 개선이 됐고 특히 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장사하고 돈을 벌면서 식생활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를 훼손하는 것도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권력 유지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부분적인 개혁 조치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좀 일부 기울인 점도 좀 작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한 정권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하고 2016년부터는 대북 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최근 그 여파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과 지난해 연이어서 농사가 잘 안 됐거든요.
네.
더군다나 올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중 국경이 폐쇄되면서 북한 경제가 북중 무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이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이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북한 사회의 경제 구조나 주민들의 식생활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최근 또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손전화기잖아요.
네.
손전화기 사용도 그렇게 많이 늘었다면서요.
일단 이것도 뭐 통계가 북한 당국 공식 통계가 없어서 일단
네.
외부에서 북한 내 한 손전화기가 600만 대 이건 뭐 지능형 손전화기 뭐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추산이
일반 손전화기도
네네 그리고 이용자는 한 5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일부에서 600 아까 3명 정도 북한 주민들 손전화기 이용률을 이 탈북민 조사에서 좀 조사를 했는데 이용률이 계속 높아져 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이용률이 2000년 이전에는 0.5% 그리고 2001년부터 2005년에 2.9% 그리고 2006년부터 2010년 8.3%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27.4% 그리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1%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걸로
굉장히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휴대전화 주요 통화 목적 가장 1번이 뭐였을까요?
장사 아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개인 장사.
네네.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부가 이제 32.6%로 두 번째로 나타났고.
안부가 두 번째로 밀렸네요.
네, 네, 한국에서는 정보 교환 엄청 하잖아, 이걸로.
네.
근데 정보 교환이 8.6%밖에 안 됐고, 공식적인 업무는 3.8%로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휴대전화가 있어도 인터넷가 안 되고, 또 도청, 그리고 외부 정보를 전달할 때 이게 단속하고 처벌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 휴대전화 사용의 어떤 정보 교환 목적은 좀 낮은 편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통계는 굉장히 주민들의 실생활을 향상시킨 네. 중요한 통계들이잖아요.
그렇죠. 북한 주민들도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네.
이거를 통계를 가지고 좀 예측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해야 될 걸 한국의 통일부가 굉장히 네. 오래전부터 했었네요.
자료를 계속 축적하고
그러네요.
있어요.
그러네요. 2000년 네. 이전부터 통계가 계속 있는 거 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네.
잘 좀 활용했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지난달 25일에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죠. 김경희가 6년 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나서 눈길을 끌었잖아요. 근데 최근 평양에서 소식통이 전해온 내부 이야기를 좀 전해왔는데 김경희가 등장하자 밖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져서 김경희가 사망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 욕을 얻어먹을까 봐 미리 공개를 했다. 고모를 죽게 했다는 말이 돌지 않게.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김경희가 남편 장성택 처형 때 오히려 이걸 반대한 게 아니라 처형을 하는데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또 남편 장성택 처형에 반대를 하다가 사실상 유배가 됐고 건강이 악화돼 요양 중이다. 이렇게 다양한 주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평양 소식통이 전해온 북한 그 평양 내부에서 좀 도는 이야기인가 봐요. 김경희는 그동안 비공개적 활동을 계속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김경희의 건강은 악화된 상태가 아니고 대단히 양호한 상태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봉화진료소 등 이 고위급 간부들이 진료를 하는 치료기관에서도 김경희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지인들의 반응이다. 뭐 이런 소식들을 전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김경희가 비공개로 활동을 했다면 도대체 어떤 활동을 했다는 거죠?
네, 평양 소식통의 주장에 따르면요. 김경희는 그동안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를 위해서 자기 밑에 있는 그러니까 측근들을 당과 정부, 군대 이 중요 위치에 배치를 하면서 정렬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 뭐 그런 애로 현재 뭐 박봉주나 최룡해를 대표로 당과 내각 군의 중요 위치에서 김경희 측근들이 좀 배치돼 있다. 이게 증명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이 소식통의 주장입니다.
김경희가 등장한 효과라고 할까요? 그가 네. 등장함으로 인해서 뭐 북한 사회나 뭐 외부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일단 평양 소식통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김경희가 향후 역할에 대해서 조카의 후견인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이른바 만경대 가문에 의한 정권 요지에 아직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경희가 6년 만에 등장하면서 만경대 가문은 이렇게 단합하고 있고 결속력이 강하다.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줘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이미지를 좀 높이고 체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평양 소식통의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수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애즈원이 부릅니다. 12야.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 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탈북민 국회의원. 저녁 식사로 라면 하나 끓여놓고 밥상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한창이다. 요즘은 TV만 틀었다 하면 우한 폐렴 관련 뉴스다. 무서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닌데 고향에선 어떻게들 지내는지 참 걱정이 된다. 손 씻기를 강조하는 방송원의 말에 괜히 손이 찜찜해 들었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TV 아래 자막에 태영호라는 익숙한 이름이 나왔기 때문이다. 자세히 보니 태영호 서울 지역구 출마라는 문구가 나왔다 사라진다. 순간 무엇에 홀리듯 리모컨을 집어들고 여기저기 뉴스 통로를 돌려보다 급한 나머지 휴대전화로 검색해보았다. 태용호라면 5년 전 가족과 함께 남한으로 탈출한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이다.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외교관 중에서 고위급 인사로 꼽히는 그는 탈북 후 북한 정권의 실태를 알리는 데 주력하며 북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그가 오는 4월에 치러지는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한다. 사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이미 2013년에 국회의원이 된 조명철 씨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다. 지역구 출마는 직접 어느 한 지역에 출마해 한국의 정치인들과 맞붙어 경쟁을 하는 구도이다. 사실 이번 총선에 목발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지성호 씨가 비례대표로 나온다는 소식은 이미 알고 있는 터였다. 앞서 조명철 씨나 이번 지성호 씨 모두 비례대표 출마이다. 비례대표는 국민들이 정당에 투표한 표를 집계해 지지한 비율에 맞춰 국회의원 자리를 주는 것이다. 해당 인물보다는 정당 지지가 당선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지역구 출마는 다르다. 특히 탈북민은 한국 사회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는 건 매우 어렵다. 한국에서 오래 활동을 한 사람들도 지역구 후보가 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또 후보가 돼도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탈북민 태영호 씨가 서울의 한 지역의 후보로 나와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 측 후보와 맞붙게 된다. 유례가 없는 일이고 세상에 주목할 만한 일이다. 만약 총선에서 태영호 씨가 이긴다면 그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기대가 된다. 태용호 씨는 자유를 찾아 북에서 간 넘어온 새내기 대한민국 국민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당당히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드려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다시금 증명할 것이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남한에서 국회의원이라면 북한의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과 맞먹는다. 대의원의 위엄이나 힘을 고향 사람들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 정권은 탈북민들을 반역자라고 하고 그들이 한국에 가면 정보를 빼앗긴 채 비참하게 살게 된다고 비방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민 중에는 한국의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고 한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선거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다. 참 고향 사람들에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당국에서야 그런 사실을 입도 뻥긋하지도 않겠지만 외부 세계에 눈을 뜬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아는 건 시간 문제이다. 올해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는 4월 15일에 치러진다. 고향에선 명절인데 선거에 나온 탈북민들의 투표 결과를 기다리며 한국의 자유선거를 생각해보는 날이 되지 않을까?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국의 그 포틀랜드인가요? 그 맥주 공장으로 유명한 지역에 맞아요.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유독 또 신나가지고 열심히 네. 경청했던 기억이 네. 나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요즘 미국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마스크요?
네.
쓸 때도 있고 또 안 쓸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길거리 돌아다니 보면 마스크 쓴 사람 맞잖아요.
너무 많아요. 예.
중국에서 발생한 전염병. 이것 때문에 지금 마스크 쓰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중국 우한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그래가지고 우한 폐렴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바이러스 이름을 따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도 뭐 부르기도 하는데 요즘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대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큼 영향이 컸던 전염병 몇 가지를 좀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로 아주 비상입니다, 진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최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 요거에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로 정식 명칭을 내놨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여기에 걸린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가지고,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도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심각하더라고요.
네, 일단 이 바이러스 원인은 박쥐 몸에, 원래 바이러스가 박쥐 몸에 있던 건가 봐요. 지금 현재 연구 결과로는
지금 밝혀진 거는
사람으로 옮겨지면서 네. 사람들 사이에 이제 무서운 전염병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옮겨지는 이유는 사람이 한번 어떤 이유에든 간에 박쥐로부터 한번 누군가 어떤 사람이 감염됐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침방울 같은 거 또는 콧물 뭐 가래 이런 게 이제 다른 사람과 닿을 때 그걸 통해서 병균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재채기 같은 거라. 그래서 그 재채기를 콜록해가지고 옆에 누군가 묻었을 때
네.
거기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걸 손으로 만져서 그걸 또 다시 자기 코나 뭐 눈, 입에 대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일단 정확하게 말하면 폐렴에 걸린다는. 네,
현재 증상은 폐염증이 생긴 겁니다. 예, 이 전염병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뭐 대체로는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증상이 나타나면 폐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네, 사실 저는 네. 북한에 있을 때 폐렴은 거의 죽는 병처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약도 없었고 또 폐렴이 굉장히 그 또 면역력 증강을 위한 뭐 이런 음식 보충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런
맞아요.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망으로 이르는 사실 되게 간단하면서 또 무서운 질병으로
맞습니다.
제가 알고
만약에
있어요.
지금 북한처럼 폐렴 치료를 위한 약이라든가 의료시설이 좀 부족한 나라는 이 병이 한번 일단 들어가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데요.
네, 이 폐렴에 걸린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되나요?
일단 대략 며칠 전 통계인데요. 지금 현재 29개 나라에 이 폐렴이 퍼져 있습니다.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72,000~73,000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가 1,800~2,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시아의 홍콩, 대만, 마카오, 태국 뭐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일본이 이번에 많이 감염됐어요. 지금 59명 감염돼 있고
네.
한 명이 그 가운데 지금 사망을 했는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일본에 지금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에서 한 450명이 감염이 된 상태. 그래서 이게 조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유럽, 프랑스, 독일 막 이런 서구 사회까지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 폐렴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인간의 몸을 병들게 하고 어쩌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전염병,
네.
인류 역사를 뒤흔들어 놓거나 또 크나큰 재앙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할 역사 속의 전염병,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전염병을 처음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전염병, 진짜 네. 어마어마한 전염병이었네요. 어떤 병이었나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
네.
이게 모기가 전파하는 전염병인데요. 이 증세는 막 고열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가 이게 잘 낫지 않으면 이제 죽기도 하는 그런 병인데, 과거는 물론 지금도 사실 이 말라리아는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로마가 거대한 영토를 이제 막 이렇게 장악하면서 이제 문화를 꽃피운 그런 나라인데, 로마의 전성기 때는 뭐 거의 유럽 전역을 다 로마 제국이 통치를 네. 했고, 또 밑으로는 북아프리카까지 지금은 튀니지 지역인데 그 당시에는 네. 카르타고라고 불렀던 지역까지 막 넓어져요. 근데 이 아프리카 지역까지 교류가 활발해지니까 아프리카에 있던 말라리아 전염병이 로마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막 고열에 시달리고 혼수 상태에 빠지고 또 사망하기도 하고 막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이제 막 전쟁도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하천이라든가 해안에 있는 막 그런 무릉덩이 같은 모기가 네. 서식하는 곳을 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건 사람들이 막 혼란에 빠지고 군인들도 이제 전투력이 약해지잖아요. 막 질병 네. 때문에. 근데 이 말라리아는 도시보다 늪지대가 많은 농촌에서 이제 막 창궐하다 보니까 이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자꾸 도시로 몰려드는 거예요. 네. 농촌은 막 병이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농사를 지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농작물 생산량도 줄어들고 병도 막 많고 막 그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게르만족이 오늘날 그 독일 민족이죠.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안팎으로 약해진 고대 로마 제국이 476년 만에 망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전염병 말라리아.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말라리아가 네.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막 퍼지고 확산된 게 굉장히 몇 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지속이 됐나
그런
봐요.
그런 일이 뭐 한 번 지속되면 아마 나라가 조금 막 쑥대밭으로 되고 혼란스럽고 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또 조금 진정되다가 또 한 번 또 들어오면 그런 일이 막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네. 진짜 전염병 한 번 퍼지면 그 확산 속도를 막기라는 거의 역부족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다음은 또 어떤 전염병인가요?
네, 이제 십자군 전쟁의 결과를 바꾼 전염병도 있습니다.
일단 네. 십자군 전쟁이 뭔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십자군 전쟁, 어떤 전쟁인가요?
사실 아마 그런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입니다.
네.
근데 이 예루살렘은 재밌는 게 기독교라는 종교와 이슬람교라는 종교가 둘 다 모두 자기 종교의 성지라고 주장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슬람을 두고 이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교 세력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근데 네. 왜 십자군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이 기독교 군대가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는 식으로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 군대가 뭐 옷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네.
그려가지고 이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당시 예루살렘은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투르크의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유럽에서 그 이슬람까지 가는데 오늘날처럼 뭐 기차나 차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걸어서 가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긴 시간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 길 위에서 전염병이 한번 나타나면 군대가 싹쓸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문제에 네. 시달렸던 거예요. 네, 너무 네. 멀고 하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 십자군 원정 때는 가는 도중에 장티푸스가 생깁니다.
이거,
설사병.
설사병. 이거 북한에도 한번 돌았었거든요.
예. 이게 한번 돌면 십자군이 수많은 십자군이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십자군 원정 때도 프랑스 군대가 이때는 이제 터키로 가는데 장티푸스가 십자군을 덮쳐가지고 대부분의 십자군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니까 그 와중에 투르크군이 공격을 해요. 막 어떻게, 참패를 당하는
그쵸.
막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야, 이게 뭐 군대와 전쟁을 한 게 아니라 거의 전염병과
옛날에는
펼친 전쟁이었네요.
같아요. 네. 그래서 1218년 그 십자군이 이제 이집트 타미에타를 점령하고 있는 동안 이때는 또 괴열병이 한번 쭉 도는데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때 십자군의 약 5분의 1이 목숨을 읽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서 십자군이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여덟 번, 아홉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데 이 십자군 전쟁이 시작과 끝까지 걸린 시간이 360년입니다. 360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을 되찾지 못합니다. 네, 너무 어려운 전쟁인 거죠.
누굴 위한 전쟁이었나
그러게요.
생각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수많은 군대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전염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맞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하면은 상당히 무서워요.
그 당시에는 네. 무슨 의료시설이라든가 약이 충분했던 시절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은 전염병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너무 많은 여인들이 네. 남편을 또 자식을
그런 비극도 있네요.
객사를 시킨 거잖아요. 밖에서.
안타깝지만.
안타깝네요. 참 전염병 무섭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전염병은 어떤 건가요?
네, 마지막은 중세 유럽을 삼켜버린 네. 전염병, 페스트라는 전염병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페스트요. 앞에서 들어본 네. 지금 전염병들은 네. 한 번쯤 다 이름을 들어봤는데 네. 요거는 잘 못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이게 네. 페스트는 일단 증세가 40도를 넘나드는 고열이 나는 것. 이건 뭐 다른 것과 비슷한데 2, 3일 만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좀 빨리.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네네. 뭐 일주일, 뭐 보름 이런 게 아니고 2, 3일 만에 목숨을 잃기도 하는데 원래 이 병균이 있던 동물은 쥐입니다. 쥐. 쥐에 있던 병균 중에 바이러스가 있다가 벼룩 같은 거가 이제 쥐에 이렇게 기생할 때
네.
벼룩이 그 이제 쥐에 피를 빨 경우에 거기로 병균이 이제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벼룩이 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옮기잖아요. 네. 그래서 벼룩이 사람에게 오면 이게 퍼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유럽을 이 페스트가 덮친 게 14세기 정도 되는데 그 당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페스트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검은 죽음의 병 이런 뜻으로 페스트란 말은 그래서 이게 흑사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흑사병이 이거군요.
네네네. 네. 이제 처음 이 페스트 흑사병이 유럽에 전해진 것이 1347년 14세기 경인데요. 동양에서 유행하던 바이러스가 이제 여러 가지 막 물건 같은데 묻어가지고 이탈리아 항구 도시 제네바에 처음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3년 만에 전 유럽으로 이게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시 유럽 전체 인구의 무려 3분의 1이 이 페스트로 죽습니다.
네?
3명 중에 1명.
아, 정말요?
예.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대략 그 당시 유럽 인구가 많지도 않았는데 3분의 1이었는데 3분의 1이면 1억 명이 채 안 됐대요. 그 당시 유럽 인구가. 근데 그때 네. 3천만 명이 죽습니다. 이 페스트.
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북한 인구가 지금 한 2천만이다 그러면 네네. 그 가운데 3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모든 가정에서 한 명씩은 다 죽어나갔다는
한 700만에서 800만이 죽은 거예요. 그 병으로 네네. 순식간에. 그래서 당시 유럽 전역은 죽음의 공포에 이제 사로잡혔고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걸 치료도 할 수 없고
네.
왜 이렇게 병이 생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흑사병의 공포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막 이 병을 물리치려고 막 이상한 행동들도 많이 하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신이 노여워해가지고
네.
신이 분노해서 이 병, 생긴 병이니까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는 거예요.
피나면 더 네. 위험한데.
울면서. 네. 그래서 신에게 기도하는. 막 이렇게 하면 나을 거라고 믿던 사람들도 있었던가 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당시 유럽이 사실상 쑥대밭이 되는. 그런
그렇겠네요.
시대도 있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아니 듣다 보니까 갑자기 좀 무서워집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는 네네. 사실 벼룩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는.
거의 없죠.
네. 네.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제가 나오기 전까지도 분명 벼룩을 봤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벼룩이 그렇게 큰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청결에 또 한번 주의를 해야겠구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페스트 때문에 유럽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페스트가 사실 유럽을 덮치면서 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 자체도 정말 엄청난 충격인데요.
그렇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줄어들고 또 그것도 전염병 때문에 줄어들다 보니까 뜻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는데 대표적인 게 유럽의 봉건 제도가 무너져 버립니다.
페스트와 봉건 제도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흑사병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농민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거의 농민을 쓸 때 줘야 되는 임금이 두세 배로 올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농민을 거의 노예처럼 다루던
네.
이 영주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한 재산이 된 거네요.
농민이 거기 가서 일할 이유가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펴주고 또 이렇게 잘 대우해주고 임금은 또 기존보다 두세 배 이상 줘야만 농민들이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세 유럽을 유지해오던 봉건 제도가 그때 무너집니다. 그걸 계기로 급격히 빠르게 무너지고요. 또 두 번째는 중세 유럽 사람들에게 교회라든가 성직자는 곧 법이었어요. 근데 흑사병에 대해서 교회도 목사도 신이 아무것도 대책을 내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보던 사람들이 종교에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그렇죠. 신이었는데.
네, 그렇죠. 그것이 중세 이전 종교의 몰락이랄까요? 신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많이 약해지는 네.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 흑사병이 왜 생겼는지 또 어떻게 하면 치료해야 되는지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의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위기가 또 위기에서 또 엄청난 발전을 또 이뤄내게 그렇죠. 됐네요.
인류 역사가 한 단계 크게 진보할 때에는 이런 고통스럽지만 이런 위기가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요즘인데 오늘은 역사를 바꾼 전염병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이대로 죽을 수 없다. 구독자 수 100만 명, 한 달 수입 최소 3천 달러, 최대 5만 3천 달러. 인터넷 영상 홈페이지인 유튜브에 개인 영상을 올린 지 2년 만에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회사로 꼽히는 구글의 최고 경영자와 직접 만나 유명해진 사람. 올해 73세 박막래 할머니가 그 주인공입니다. 박 할머니는 세계 각지에서 초청을 받았는데요. 요즘 가장 신나는 것 중 하나가 외국에 가서 외국 사람들과 이야기해본 것이라며 내 사주팔자에는 이런 것도 못해보고 죽을 줄 알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라고 말합니다. 70대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걸까요? 박막래 할머니가 원래부터 주목받은 인생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그의 삶은 말 그대로 기구했습니다. 1947년 이남 사녀의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 막래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오빠 둘은 6.25 때 모두 죽었고 아버지는 집안에 아들이 없으니 가르칠 사람이 없다며 딸들에게는 집안일만 시켰습니다. 박막래 할머니는 20살에 결혼하면서 인생이 더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3남매를 낳자 바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가정부와 식당 일, 손수레 장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정부 일 세탕을 띠고 식당 일까지 마치고 오면 늘 자정이 넘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내가 살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그 힘든 와중에도 자식들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길러낸 거야. 내가 내세울 건 없어도 그거 하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 박 할머니는 약 4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70세가 되던 해까지 그냥 관뚜껑을 덮을 때까지 일하다 갈 팔자려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듬해 박막래 할머니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박 할머니 언니들이 나이가 들어 치매와 각종 질병으로 병원에 누워 있었고 자신도 병원에서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병원에 들어앉기 전에 한을 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녀 김유라 씨가 그런 할머니 상황을 알게 됐죠. 김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나는 할머니처럼 살기 싫었어요. 70평생 아버지, 남편, 자식들 때문에 허리가 굽어라 일만 한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인생은 진짜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고 할머니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었어요. 라고 말입니다. 손녀는 회사를 나와 할머니와 호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여행하면서 찍은 영상을 편집해 우연히 인터넷 영상 홈페이지인 유튜브에 올린 게 방망내 할머니의 삶을 뒤집어 놨습니다. 손녀는 할머니의 일상을 하나둘 찍어 올렸는데 어느 날인가 박할머니가 치과 갈 때 화장하는 과정을 찍어 올렸습니다. 18명이었던 구독자가 이틀 만에 18만 명이 됐습니다. 정말 폭발적인 인기였죠. 그렇게 2년도 안 돼 박할머니의 영상 통로를 구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박막례 할머니를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부릅니다. 개인 영상 창작가라는 건데요. 그녀는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박막례 할머니 인기의 비결은 구수한 말솜씨 그리고 친할머니 같은 친근함입니다. 그녀의 영상은 노인들도 좋아하지만 청년들 그리고 외국인들까지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 때문에 유튜브를 운영하는 세계적인 기업 구글의 최고 경영자가 박할머니를 만나기까지 한 겁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나 바라는 것은 없고 요즘처럼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아요. 당장은 영국 여행을 가보고 싶습니다. 박할머니는 70이 넘어서 이런 세상에 온 걸 감사할 뿐이라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희망을 버리면 절대 안 돼요. 희망을 버렸다면 다시 주워 담으세요. 그러면 돼요. 희망은 남에게 아니고 내 거라서 버렸으면 도로 주워 담으세요. 인생은 끝까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바비킴의 미친 듯 살고 싶다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
어디에 가도 왜 그렇게 세월은 빠른지 내가 없인 아무도 없죠 왜 나는 그걸 모른 거죠
나는 그 어디에 있었는지 oh, 그 무엇을 yeah. 하고 있었던 건지
어떤
누구도 놓쳐버렸던 그 시간이 너무나 아쉬워요,
아쉬워요.
난 뒤에서 살아보고 싶어 그 누구도 나 대신 살 수 없어 단 한 번뿐이 인생이라면 날 위해서 미친 듯 살고 싶어
왜 그렇게도 마음이 약한 거야 oh yeah. 뭐가 그렇게도 두려운 것이 많아 나 없이 사는 거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 oh yeah. 그렇게 이젠 다시 살고 싶지 않나